신명기 6번 메시지 율법을 다시 들려줌 첫 번째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성경에 있는 계시의 기초인 거룩한 삼일성에 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삼일성에 관련하여 성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근원이신 아버지에 관련되는 것은 어떤 것이나 한 겹이고 과정이신 아들에 관련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두 겹이며 삼일 하나님의 호흡이요 완성이요 총체이신 그 영에 관련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세 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그분의 속성 중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이를 때에는 거룩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삼중의 방식으로 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영이신 아들 안에서 오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서 오십니다. 이것은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도 또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은 혼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셨음을 계시합니다. 나아가 아들이 그 영을 보내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이신 그 영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오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도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영으로 오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속성이든 아버지와는 한 겹이고 아들과는 두 겹이며 그 영과는 세 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입니다. 아버지에 있어 사랑은 한 겹이고 아들에 있어 그것은 두 겹이며 그 영에 있어 그것은 세 겹입니다. 우리는 이 삼중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며 은혜는 사랑으로부터의 표출됨이요 표현입니다. 교통은 사랑의 재원이신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전달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를 때는 삼중의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나 그 영을 명백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이 동의어들은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신명기 안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계명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는 말씀이며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동의어들이므로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 그것들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증거와 법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가 그 영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 있는 바울의 해석은 그 영을 암시합니다. 즉, 그가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 영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은 그 영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해석함에 있어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인 그리스도를 놀랍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안에서 하늘들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부활 안에서 음부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음부로 내려가 그분을 모셔 올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육신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부활 안에서 음부로부터 올라오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며 오늘날 그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생명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 로마서 10장에 있는 신명기의 해석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와 로마서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성육신 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부름으로써 호흡할 수 있는 공기이신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르기를 기다리시면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그분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부를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 공급과 힘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신명기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전 성경을 농축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이므로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38년간의 방황을 거쳐 옛 세대가 일소된 후에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것은 율법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다시 들려주는 것, 다시 말해주는 것은 광야에서 38년간의 방황을 거쳐 옛 세대가 일소된 후에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황은 새 세대를 산출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이 세대는 율법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율법에 의해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들려줌. 5장 1절부터 31절에는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임. 2절과 3절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특히 이스라엘의 현재 새로운 세대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자녀들은 항상 아버지 안에 포함된다는 성경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그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현재 새로운 세대와 세운 것이었습니다. 전체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 십계명은 전체 율법의 기초입니다. 신명기에서 십계명은 열 가지 말씀이라고도 불립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세 가지 일은 모두 두 번째 계명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섯 번째 계명. 16절에 다섯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날들이 연장되는 것은 수명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일들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두 개의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은 각각 다섯 계명씩 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세 계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관한 계명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되는 계명들과 함께 들어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낳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간음은 인성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거짓말을 금합니다. 거짓말 대신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열 번째 계명은 탐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탐심은 도적질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탐하고 나서 그것을 훔치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질은 우리의 탐심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충고와 경고. 신명기 5장 32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일반적인 충고와 경고를 다루는 긴 부분입니다. 모세는 그의 부담과 염려와 사랑으로 인해 여기서 상세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규례는 율법을 보충하는 사항들입니다. 법도가 규례에 더해지면 그 규례는 율례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분부받은 반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기록함.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 계속하여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손목에 그것들을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들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입으며 그리스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들의 누림 가운데 여호와를 잊지 않고 두려워하고 섬기며 다른 신들을 쫓지 않음. 10절부터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들의 누림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13절부터 15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과 그분을 섬길 것과 다른 신들을 쫓음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말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며 그분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함.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모세의 염려가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며 그분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함으로써 복된 삶을 누리며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의미에 대해 묻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일러줌. 20절부터 25절까지에서 모세는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의미에 대해 묻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백성에게 일러줍니다. 그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기 위해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살아있도록 보존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움이 되도록 그분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들려주어야 했습니다.